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를 받는다며 그러지 못했던 전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존경심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의 중대한 재건을 거론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사우디 깜짝 방문은 미국이 이란과의 외교적 긴장 속에 사우디의 군병력을 증강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현지 언론은 에스퍼 장관의 방문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사우디 방문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만난 뒤 미군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또 북동부 지역에 미군 일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1일 사우디에 미군 병력 3천 명과 무기 등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란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에서 22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날 회담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 사이 긴밀한 협의가 복잡한 시리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에서 원만하게 평화를 이룩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22일 러시아로 떠나기에 앞서 쿠르드 반군들이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쿠르드 반군들이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120시간 휴전 합의가 끝난 가운데 시리아는 터키군의 침략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21일 바샤 알라사드 대통령이 북부지역 도시에 있는 모습을 방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탱크를 실은 트레일러 등 군 차량 여러 대가 오가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쿠르드군이 터키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시리아의 지원을 요청하자 시리아군이 시리아 북부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지역은 쿠르드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18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서 쿠르드군이 안전지대 밑으로 철수하는 조건으로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22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브이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향산 포럼에서 중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며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지 않고는 어떤 나라도 번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며 새로운 냉전보다는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 장거리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지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러시아 군용기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연말까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에서 다시 지정했습니다. 오늘 황해도와 자강도 지역은 맑겠지만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열린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going to be probably something is going to be happening with North Korea too. There's som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며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meantime, North Korea is, I like him, he likes me. We get along, I respect him, he respects me. You could end up in a war.
특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But I'll tell you what. If somebody else became president with that same mindset that they had, you'd right now be in a big war with North Korea.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told me that. He said the biggest problem, I don't know how to solve it. Tell me, he doesn't know how to solve it. I said, did you ever call him? No. Actually, he tried 11 times.
그러면서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봤느냐고 물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는 11차례 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람, 즉 김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존경심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 전화 통화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언급하는 가운데 어쩌면 언젠가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발언에 앞서 자신이 시리아와 터키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천일간의 경질 사임 그리고 철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 정국이 미국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행정부 고위 관리와 참모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부 기능이 손상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행정부 내 스캔들과 내분이 경질과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댄 코츠 전 국가정보국장이 교체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안과 관련해 밤같지 않은 정보당국의 평가를 제공해 트럼프 대통령을 언짢게 했던 코츠 전 국장의 사임에 이어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근본적인 이견을 보여 경질됐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80% 이상이 이후 지명 철회됐고 지명자의 과거 발언과 견해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주한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교수와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는 참모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볼튼 전 보좌관 경질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자신이 확신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둘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의 경우 정책적 측면에서 행정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부분적 비핵화 해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인준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공석인 주요직만 현재 100개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석인 주요직에는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군축검증 준수 담당 차관보도 포함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해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반박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붕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중국에 이어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약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자아를 내세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밀리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으며 연말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까지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취소하고 주한미군도 거의 철수할 뻔하는 등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핵개발 무임승차권을 받는 동안 미국은 영내 동맹을 약화시키고 세계는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핵 실험 중단과 억류 미국인 석방, 일부 미군 유해 송환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이 한때 위기로 치닫던 상황보단 나아졌다는 겁니다. 탐틀리스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지금 미국은 과거엔 이뤄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과 같은 대화가 몇 년 전에 이뤄졌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철군 결정을 계기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18일 시사 잡지인 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하며 김정은과의 핵 합의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등 이런 끔찍한 생각들은 미군 철수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독재자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조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도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반대를 위한 본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미국의 동맹은 안보 공약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리아 철군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이 우리의 공약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공개한 후 미국에 대해 계속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very clear that if really nothing changes in the U.S. negotiating position between now and December 31st, we're going to be back to a time of tension.
자신들이 시한으로 정한 12월 말까지 미국이 협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이 여러 차례 위협한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하는지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really anybody knows 100% what that new way is. I mean, there's a couple things it could be. It could be the North Koreans doing some very aggressive sanctions busting.
새로운 길은 제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거나 2017년 때처럼 각종 무기 실험에 나선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다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을 높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act in accordance with its playbook that is really 70 years old.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해온 방식대로 긴장을 높이거나 도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는 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다시 압박으로 돌아선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Pressure or provocative actions with seemingly good behavior, you know, sort of a
북한은 협상에 임하면서 늘 제재 완화만을 우선시해왔다는 설명입니다.
What we saw after the Hanoi summit was kind of a narrative that North Korea was now shifting away from sanctions relief to a security guarantee.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제재 완화 대신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실무 협상에서도 계속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건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having an effect. Even though North Korea is evading sanctions and getting much help from China and Russia, they are still causing the regime.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제재가 정권에 많은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요구사항에 대한 시한을 둔 것처럼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시한을 똑같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 북한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제재 관련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미한 연합훈련도 예전 수준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보도한 이후 대미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노동신문은 19일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례없는 시련이지만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1일엔 미국 등 서방 세력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의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중국을 방문한 김영룡 인민무력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 정책 탓에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이 최대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노르웨이 비정부 기구가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핵 보유로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금지 조약 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반핵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는 최근 발표한 핵무기 금지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약 20개에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해상기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9개 핵보유국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간 중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모두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억지력은 북한 정권 혹은 국제 안보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또는 전쟁 위협이 핵 보유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핵무기를 포기할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TPNW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회원국들과 군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핵무기 보유를 늘려가고 있는 나라로 북한 외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가 늘어나 핵 관련 사고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 피플스에이드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운영단체 중 하나로 2017년 유엔에서 체결된 핵무기 금지 조약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 197개 나라 중 3분의 2 이상이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하고 있으며 70여 개 나라가 서명하고 20여 개 나라는 비준을 마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사회가 핵 자위권 문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체제 보장용인지 국민 생존권인지 그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지난 2017년 발족 이래 지금까지 5번에 걸친 회의 내용을 정리한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회 의장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회는 일본 외무성 자문기구로 일본인 전문가 7명과 타릭 라우프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안보정책국장 등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집트 국적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의 역학관계가 핵군축 전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한반도 긴장은 이듬해부터 관련국들의 정상회담을 거쳐 완화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계획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 나라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최후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국제법상 합법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 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칙, 특히 인도법 원칙에 일반적으로는 위반되지만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할 경우 최종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권고문을 인용하며 핵 자위권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통치기구로서의 국가 생존과 국민의 생존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 패배 또는 지도자가 처형당한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 한국 또는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합법성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다른 핵 보유국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제적 감시와 검증 아래 핵무기 재건 가능성을 가상 억지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단기간 복원 가능한 가상 억지력 보유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재무장 가능성은 국제안전보장의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검증하는 건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핵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과 강제 행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특별 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해당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검증 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의 파멸적 결말을 피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면 관련국들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0 회계년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국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과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기금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사항을 미 의회에 전달하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음 절차입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고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 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린이 노동,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장려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 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 서명한 뒤 이를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 즉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처리하고 판결문 사본을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판결문에는 또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미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판결문 초안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9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 운송회사와 송이 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어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한된 판결문 초안대로 몰수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검찰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지 않아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선박으로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조만간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들이 매각된 북한 자산으로 배상금을 일부 충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송이 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궐석 판결을 통한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내년 봄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해 회담을 제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유해 발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내년 봄으로 기대했던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위한 실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케네스 오프만 대변인은 21일 VOA에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북한과의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 2020 회계연도에 공동 현장 조사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PAA는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봄에 관련 팀이 방북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회담에 계속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DPAA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북한 인민군 측이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 미국의 계속된 실무 협상 제안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측에 2005년 이후 중단된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의 재개를 수차례 제안해왔습니다. 앞서 켈리 맥기그 DPAA 국장은 지난 9월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DPAA는 내년 봄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조사팀을 북한에 파견하는 논의에 열려 있으며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grettably, we were not able to make an arrangements with the North Korean Army to conduct field operations this year. But we're optimistic and remain open.
지난 8월에는 랜달 슈라이버 국방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날씨와 활동 지역을 고려할 때 내년 봄이 최적기라며 북한에 공동 발굴 작업을 제안했으며 빨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북 간 유해 발굴 작업 논의가 양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당분간 유해 관련 실무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총 33차례에 걸쳐 함경남도 장진호와 평안북도 운산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2005년 북한이 육자회담 참가를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중단됐었습니다. 이후 2011년 다시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7월에는 미군 유해 55상자를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미군 유해 관련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DPAA는 지난 5월 2019 회계연도에 북한과 두 차례 유해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의 대화 중단으로 유해 발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해 송환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정치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9월 워싱턴 주한미군 전우회 행사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은 유족과 후손들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t is a humanitarian issue, and we have been able to get some of the remains back. There's many, many more in North Korea, and we hope to be able to.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전역에 아직 남겨진 미군 유해가 많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해 송환을 위한 작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최근 자국에 강제로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 내 수감자 대부분이 강제 구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씨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원 씨 아들인 황인철 씨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황원 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에는 자유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 서한에서 언급된 내용은 적대 세력들이 추구하는 판에 박힌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며 따라서 북한은 황원 씨 사례를 인권을 가장해 북한을 공격하는 정치적 책략의 하나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인철 씨는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사리원 씨,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는 그 길목 근처에 저희 아버지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자의적 구금을 통해가지고 그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의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지만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씨는 칼기 납북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해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21일 BOA에 다수의 북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실무그룹에 제출된 상태라며 하지만 북한은 항상 틀에 박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항상 같아요. 자의적 구금에 돼 있는 사실이 없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 그런 그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화국 모략이다라는 답변을 항상 공의하는데 그 모든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실무그룹이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북한 주민 강은실 씨 사례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이 남한에 살고 있고 그리고 구금되어 있던 사실의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권 국장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사실에 기반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실태를 공식 보고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공조가 시급하다며 북한이 준수해야 할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한반도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병 사례 확산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감염 실태와 관련한 북한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OIE 대변인실은 2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OIE는 역내 ASF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련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30일 ASF 첫 발생 통보 이후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동물 감염 사례를 보고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1일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수는 모두 11마리로 늘었습니다. 발견 지점별로는 8구가 발견된 민통선 안쪽이 가장 많았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OIE 대변인실은 한반도에서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방역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P 바이러스가 한 건 이상 탐지된 나라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국가 및 접경국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OIE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이 준수해야 할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ASF는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전염병인 만큼 북한은 정보 공유 등 해당 국가의 협력을 약속해야 하며 공공 캠페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강력한 법체계와 인적, 재정적 자산을 포함한 충분한 축산 위생 서비스를 구축하고 위험 관리자들에게 ASF에 대한 정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OIE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캠페인을 통해 여행자와 농민들에게 생물 안전수칙들을 알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수칙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과 여행 시 수화물에 돼지고기 제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제임스 송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향희 기자입니다.
제조업은 자동차업은 추운 지대에서 쉬우니까 다 아래를 내려오지 않아요. 겨울 같은 거는 탱크가 많이 얼잖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물, 에어, 가스, 전기 이게 4대 요소예요. 그런데 겨울 같은데 추운 지대는 이제 왜냐하면 자체 공장이나 이제 사출 공장들은 물을 기계를 돌리면 열 전환 장치를 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요. 물을 자체는 특히 로봇 같은 거는 용접을 하는데 수압이에요. 다 안에서 그럼 안에 물을 들어가 순환을 시켜요. 시키면서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이제 플러밍을 물 드라이 시키는 것이 밖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추운 지대다 해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가동되겠어요?
조지아주처럼 더운 남부 지역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송 씨는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미시간에다가 세웠다가 다 철수된 이유가 거기서 보도는 지금도 있지만 미시간 쪽엔 또 탱크가 다 지하에 돼 있어요.
미국에서만도 올해로 8년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 씨는 이제 조지아주 자동차 제조업 관련 공장지대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8년 기간 동안 꼼꼼하게 채운 경험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요.
처음 온 데가 오토리카라고 있어요.
오토리카.
그다음에 대신.
대신.
올해는 뭐 있었지? 제일 오래 쓴 게 대신이 오래 있었고.
두 번째 직장에서 6년 동안 일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으로 옮긴 지 2년.
옮기는 것도 귀찮고요, 이제. 저희 지사장님이 같이 해보자고. 우리가 진짜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자. 꿈이다. 엔지니어 쪽으로 가는 게 꿈이다, 회사. 그래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40년 가까이 청소업체로 규모를 늘려온 회사가 조지아주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던 차에 때마침 송 씨가 합류한 겁니다.
지난주 같은 건 또 도면 다른데 도면하고 견적서 때문에 국열도 집에 못 들고 사무실에서 날밤새며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저 같은 건 딱 지워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못 놀아본 지가 언제는 뭐 두 달도 넘었어요. 뭐 원래 들어올 때도 물론 그 총괄로 들어왔지만 뭐 그러니까 뭐 가고는 하고 있었지만 제작에 대한 기계 뭐 핵심적인 이런 기술 분석 기술적인 일을 시작한 지 이 회사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들어오고 나서 시작한 거니까 다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죠.
자동차 협력업체로서는 말하자면 신생 기업인 이 회사가 한 해, 두 해 성장하면서 송 씨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주입한 로봇을 가지다가 설치를 해주고 라인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고 또는 필요 없는 라인을 철거도 떼내야 되는 것도 떼내야 되는 일도 있고 차체 납품용 팔렛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주입하는 프로그램 로봇들은 제가 직접 했고요. 그리고 생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하고는 또 달라요.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로봇가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꺼내고 네. 담고 이거 하는 거 그걸 프로그램이래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주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A, B, C, D 나눠가지고 로봇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시스템 그걸 주입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그런 제작,
예.
직원 관리,
예.
그리고
설계, 도면, 구매 이런 게 다 전반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 하신다고요?
예, 설계를 제가 직접 합니다.
송 씨가 관여하는 회사의 업무를 단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공사도 하시나요?
네, 전기 공사도 합니다.
전기랑 에어 배관.
네, 예.
하세요?
네.
전기 기사.
저희가 직원들 다 데리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네. 바로 저희한테 좀 오셔야겠어요. 저희가 급하게 하루에서 하루.
그러다 보니 회사의 경영진과 크고 작은 사업 논의 상황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예, 사장님. 다른 일이 아니고 좀 전에 월요일에 9시까지 좀 방문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공사가 하루 반 정도의 량이 있는데 긴급하게 해야 될 전기 일이 있는데 와서 견적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가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취재진과 동행하는 내내 송 씨의 업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지난 2017년 미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한인 인구는 9만여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는 수치인데요. 조지아주 전체 인구 급증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첫 번째 정착지가 아니었던 탈북민들의 유입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송 씨가 직접 접촉한 탈북민의 수만 이 지역에서 20여 명에 이릅니다.
물가 사지, 기름값 사지, 집값 사지, 수입이 되지. 그러니까 지출이, 수입 대 지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둘 다 부부간에서 일했을 때 5만 불 상태면 한 3년? 3년이면 집값에도 기초를 마련해요.
그렇다고 누구나 잘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개발에 힘을 쏟고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하면 시간이 자신의 경력이 되는 겁니다.
이 한국 회사들이란 거 알잖아. 딱 그 기간 되면 책정받기 힘들어요. 어지간한 인정 능력이 안 되면 한계예요. 뭐 담당 대신 로봇이 있을 때야 뭐 일반 그냥 과장급이나 다름없이 오래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냥 딱 정리 그만두고 나와서 여기 지금 회사 스카프 받아가지고
인력 시장은 넓지만 누구나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 열심히 실력을 키우며 일하되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힘들었을 때가요. 글쎄, 그거는 좀 제일 힘들었다기보다는 뭐 항상 힘들죠. 일이야. 정신적인거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뭐 정신적인보다 육체적인 게 항상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는 그게 어차피 여기서 미국에서 삶에 혼자 사는데 정신적으로 뭐 그냥 일부러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부러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육체적으로.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일하는 제임스 송 씨. 다른 선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국에 들어올 때도 사업이라는 걸 잊고서 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회사 생활만 하는 조건이 참 그게 그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개인 사업은 안 하고 싶고 그냥 회사에서 소속해서 그게 어찌 보면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못 떠나서. 가끔씩 돌아보면서 그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만약 그때 내 그런 이런 정도로 판단했으면 사람이란 게 이런 데서 배워가며 그 경험 축적 쌓은 거 아니에요. 뭐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나요.
좌충우돌했던 30대를 돌이키는 송 씨. 만약 10년 전 지금처럼 욕심 없이 실력을 쌓고 시간이 주는 정직한 힘을 믿었다면 하며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큰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실력만큼 인정받고 사라지는 지금의 삶도 괜찮습니다. 일요일 아침, 송 씨는 아침부터 또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제 11년 더에 다 여기 들어왔어요. 그분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일단 그분들 만나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엘라베마주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탈북 난민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았다는 송 씨. 3시간 장거리 운전이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나러 간다는데요.
조용히 사는 분들인데.
제임스 송 씨, 85번 국도를 따라 또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왔을까요? 그때부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구름 많이 낍니다. 신의주는 오전부터 맑겠고 안주, 남포, 구성, 강계, 희천, 자강도 지역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0도, 양덕 아침 최저 10도입니다. 낮에는 20도, 신의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2도, 자강도의 중강 아침 최저 5도, 강계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는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용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2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1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지만 평강 지역은 맑겠습니다. 삼지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21도, 원산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0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릅니다.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겠고 먼 바다만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를 받는다며 그러지 못했던 전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존경심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의 중대한 재건을 거론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사우디 깜짝 방문은 미국이 이란과의 외교적 긴장 속에 사우디의 군병력을 증강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현지 언론은 에스퍼 장관의 방문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사우디 방문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만난 뒤 미군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또 북동부 지역에 미군 일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1일 사우디에 미군 병력 3천 명과 무기 등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란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에서 22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날 회담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 사이 긴밀한 협의가 복잡한 시리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에서 원만하게 평화를 이룩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22일 러시아로 떠나기에 앞서 쿠르드 반군들이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쿠르드 반군들이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120시간의 휴전 합의가 끝난 가운데 시리아는 터키군의 침략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21일 바샤르 알라스드 대통령이 북부 지역 도시에 있는 모습을 방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탱크를 실은 트레일러 등 군 차량 여러 대가 오가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쿠르드군이 터키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시리아에 지원을 요청하자 시리아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은 쿠르드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18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서 쿠르드군이 안전지대 밑으로 철수하는 조건으로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22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향산 포럼에서 중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며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지 않고는 어떤 나라도 번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며 새로운 냉전보다는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비총 부부장은 상대를 존중하고 대등한 협력을 추구하는 한 중국과 미국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조기경보기와 전투기, 장거리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지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러시아 군용기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